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넘치도록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생애 동안에 많이 강조하시는 내용이 믿음의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 얘기를 아주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키워주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 함 받고 또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며 믿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호수로 가셔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실 때 풍랑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겁니다. 배를 잘 다룰 수 있는 제자들이지만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뒷편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더 이상 이제 시간이 없는 거야. 곧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시라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는 즉시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무슨 말씀하셨나요? 예. 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너희 믿음이 어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꾸짖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거 알지? 믿음을 키워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요, 예수님의 의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로 이렇게 건너갈 때 예수님이 그 상황을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의도가 예수님께 있었냐? 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면 너희는 두려울 것보다 죽는 일 안 생긴다. 죽는 일 생겨도 죽지 않아. 그러니까는 나만 믿어.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믿음을 키워주는 거죠. 한 번만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반복적인 교육을 많이 시키셔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맨날 얻어 터지면서도 믿음이 안 자라. 그러나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은 깨어지고 얻어 터질 때,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을 훈련시켜 주신구나 해가지고 믿음이 자라나는데,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쑥쑥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관계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또 관계를 맺잖아요. 식구라는 관계, 늘 밥을 먹고 같이 잠자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그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 관계가 믿음의 관계로 하나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로 가정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만 예수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이 되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한 교회는 믿음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을 따라 하나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인재가 경험되어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가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죠.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봤습니까?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게 되죠. 여기가 천국이구나 경험하게 된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두 글자를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오시죠. 그때 몇 가지 재앙이 있었습니까?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이 있었죠? 애굽에 아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거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잖아요. 몇 가지 재앙? 그렇죠. 열 가지 재앙이죠. 자꾸 물어봐야지. 그래야지 좀 딴 생각을 안 하시네.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죠. 바로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심은 정말 상하는 일이지만은 이러다간 정말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거야. 하나님과 상대해가지고 이길 재간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두 손을 들고 제발 나가달라고 해가지고 금, 은 이런 것까지 다 줘가면서 선물까지 줘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좀 나가달라고. 아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재산인데 내보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들고 있다가는 이제 장자뿐만 아니라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 볼 때 이야 신나는 거죠. 신나는 거죠. 야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400년 넘게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주시는구나 하는 게 너무 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 받은 거 다 챙겨가지고 당당하게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나와보니까는 막막하죠. 정말 아름다운 꿈이 금방 펼쳐질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당장 눈앞에는 홍해바다가 있는데 몇 명의 사람들이 이제 나오냐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대충 계산해보면요 250만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지구 역사에서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대단한 역사예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애굽에서 나오고 애굽 사람들은 아무런 뭐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선물까지 주어주면서 나고 이 상황이요 대단한 상황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 상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널까요? 그것도 문제인데 뒤에서 애굽군대가 잡아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요 완전히 공포에 질리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살면서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끝마쳤을 때 어떻게 끝난 줄 알아요? 유영재 권사님 아시나요? 창세기가 어떻게 끝마쳐 주신지를 아셔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래도 얼핏 알 것 같은데 딱 떠오르지 않죠?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은요, 어떻게 마무리 지었냐면은, 창세기가 몇 장으로 끝마치냐면, 50장으로 끝마치죠. 50장이 끝마치는 것을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선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거로 끝을 맺습니다. 물론 거기는 이제 요셉의 자식까지 포함해가지고 70명이 애굽으로 가서 사는 것으로 창세기가 마무리지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한 장 이렇게 넘기면 무슨 성경이 나오죠? 네, 잘하셨습니다.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가 등장하고 출애굽의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 한 장 열 때 몇 년이 흘렀을까요? 그렇죠. 400년이 흐르는 겁니다.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주셔서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는요, 분명한 하나님 신앙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신앙관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400년 동안에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떠나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오죽했으면 자기 와이프 보고 나보고 남편이라 부르지 말고 오빠라 불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죽했으면 두 번이나 자기 와이프를 뺏긴 경험이 있겠어요.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떠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주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고통이 오니까 힘들었던 그거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한 거예요. 그 상황이 여러분, 하나님 강권적 역사하셨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괴롭히는데, 노동을 시키면 그렇게 괴롭히는데 괴로워서 못 살겠거든요. 여러분들 때론 괴로워서 못 살 때 있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괴로워서 애굽에서 못 살겠다.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때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가자 그러니까는 나가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요, 이제는 애굽에서 못 살겠습니다.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근데 가자 그러니까는 더 더운 데가 있는가 보다 하고 이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글쎄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완전히 기대를 깨뜨리는 상황이 온 거예요. 나왔는데 죽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유, 이 사람들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이야, 이게 뭐야. 죽게 생겼잖아. 죽는다는 건 우리에게는 정말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도 죽고 내 자식도 죽고 내 재산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8% 다 죽는 겁니다. 아이, 그래도 열 가지 재앙을 경험했는데, 아니, 신앙도 없는 사람이 열 가지 재앙을 경험했어도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요, 그거 안 보입니다. 당장 눈앞에 이 위기가 나한테 더 가깝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들의 불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인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며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드러나는 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0절의 말씀 보니까는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당연히 두려워져. 아니,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 미쳤냐? 아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 가버려. 그런 말 하려면은 도움도 안 되니까 말로만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화가 나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날 죽이러 덤벼들고 있는데,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정당화시킵니다. 나는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두려움에 완전히 자기를 맡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려면 이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원망합니다.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우리 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거는 모세 때문이다. 하나님을 가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살살 꼬이더니만 여기로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냐면은 쓴뿌리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원망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안에 쓴뿌리를 자라나게 하는 자양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원망을 하면은요 원망거리가 없어지면 원망이 그냥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나를 조종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이라고 한다는 것은 독을 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독이 나오는 거예요.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당사자가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내 말이 써요. 듣는 사람은.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래 내 잘못됐어 하지만은 계속 쓴물이 나와요. 그러다 독이 나와요.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괴롭습니다. 계속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말들이 나오는데 나한테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내 안에는 쓴뿌리가 있고 내 안에는 쓴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쓴물이 나와요. 독이 나와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나를 죽이게 돼요. 그러나 상대방에게는요 괴로운 일이에요.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말 섞고 싶지 않아요. 떨어져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면은 외로워요. 사람들이 가까이 해주지 않으니까 고독하다고요. 그러면서 그 독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는요 후회합니다. 그때 나오지 말았을걸. 차라리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낫을걸. 차라리 장자가 되어서 죽게 내버려 둘지언정 나머지 식구라도 그냥 살았으면 좋았을걸. 힘들어도 그냥 굶어 죽지는 않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게 뭐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 후회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후회를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랬다라고 하면 내가 사기도 안 다니고 내가 정말 지금은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이 후회하는 사람들 과거에 매여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오늘날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주고 원망하고 후회함으로 말미암아 살 맛이 안 나는 인생, 죽고 싶은 인생,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아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알고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출애굽을 했으니까는 두렵고 원망스럽고 후회스럽다라고 한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이미 믿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모세도 똑같이 유대인으로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최고 환경 가운데서 40년을 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어머니가 젖을 주면서 신앙으로 키운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에게는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인사건에 개입이 되고 거기서 쫓겨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쓴맛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쓴맛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모세는 쓴맛을 경험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고 어쨌든 간에 쫓겨나가지고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40년을 광야 생활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가운데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황당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입장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웃을 거예요. 아니,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도대체가. 아니, 어떻게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왕 앞에 서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인데, 도망자의 신세에서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아, 거기 들어가가지고 왕을 만나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글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좀 하나님이 이 황당한 말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모세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도 걱정하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줘서 나는 말 주변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도 안 통하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믿음을 키워주셨죠.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그런 표적도 보여주시고 또 손에 문둥병이 났다가 또 사라지는 그런 기적도 체험하게 하시며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믿음으로 갔잖아요.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도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모세는요 영혼의 눈을 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 사람이 원망스러워. 나 속았어. 이런 사람들은요 육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의 눈을 뜨고 현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13절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웃기시네.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모세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애굽 군대 앞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마음이 평안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사랑 성도님들이요,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믿습니다. 악한 영들은 자꾸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의 모든 세력들을 주의 이름으로 내어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나를 두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 나를 두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나를 두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외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에 맡기지 마세요. 물론 두려워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렇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대.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당장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 두려움의 위협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해요. 자꾸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을 만나면요 몸이 움츠러지게 되죠. 몸이 말을 안 듭니다. 정말 무서운 세력이 나를 잡아먹겠다고 눈앞에 딱 있으면은요 질립니다. 몸이 뻣뻣하게 떠서 날 잡아 먹으세요 이렇게 아주 그냥 곱게 그냥 먹이를 자기를 내어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두려움은요 나를 그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나를 먹이로 갖다 바치는 그런 정도밖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너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이것을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말할 때 너는 그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고 너는 그 질병을 두려워해야 돼. 너는 그 질병을 앓다 넌 죽을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공갈협박을 하더라도 난 괜찮아. 난 죽어도 천당이고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해주셔. 나는 괜찮아. 바늘의 새 중구처럼 풀무불에 들어가는 가운데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 죽지 않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불멸되라 내가 안 죽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려움은 물러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실 말씀이 가만히 서 있어라. 가만히 서 있어라 이거예요. 가만히 서서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만히 서 있어. 우왕좌왕하지 말고 애국군대 보면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홍해바다 보면 어떻게 건너갈까 이거 생각하다가 절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거야. 주님 안에서 가만히 있어라 이거야. 가만히 있으면서 무엇을 하라는 얘기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언약인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언약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준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야. 이게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언약인 거야. 이 언약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로 깨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깨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성경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 자녀의 자리에 가만히 서서 그 자녀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왜 왔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 보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기도하며 말씀을 드리며 헌금하며 봉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자리는요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예요. 주님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이 계신 이곳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 이 자리,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내려주시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자리에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어준 것은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을 살게 되고 언약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있는 자리는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말씀을 따라 바로를 만나서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그 일을 하고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자리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란 일들이 일어나간다라고 한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꾸만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그러다면 다 죽는다. 가만히 너희들이 언약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이 자리에 말씀으로 다스린 이 자리에 너희들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다 죽게 생겼잖아. 모세한테 속았다. 저놈 때문에 우리는 다 죽게 생겼어. 괜히 나왔어. 이렇게 머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말씀 그대로 말해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을 선포했는데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짜자잔 나타나는 거야. 와, 완전히 반전이죠. 반전. 죽는 줄 알았더니 내가 죽는 줄 알았더니 나는 살고 너가 죽는 거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 놈들이 죽고 나는 죽을 것 같아. 나는 살아나는 역사가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거야. 이 통쾌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통쾌한 거야. 에스더에서 보면 통쾌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 진짜 엄청난 드라마예요.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인간 때문에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한날에 다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죽일라 놈들이 다 죽고 유대인들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불임절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지키잖아요.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켜셔가지고 살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하나님이죠. 이렇게 좀 당하는 사람들은 좀 아이 뭐 그냥 웬만할 때 그냥 빨리 반전이 일어나 좋겠지만 아주 막판에 한번 확 뒤집어버리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면서 와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 이 경험하게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어머님 가운데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나의 믿음을 자꾸 성장시켜주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유 나 정말 나 정말 믿기 힘들어요. 아, 나 못 살겠어요 정말. 기도해도 왜 하나님 응답도 안 내려주시고 정말 하나님 정말 너무해요. 뭐 이런 생각들 할 때도 하나님이 그냥 그래 좀만 참아라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원망하고 실망했어요. 나는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들으시면서 좀만 참아라.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있어. 그러니까는 내 말 들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자꾸만 만들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는데 빨리 깨닫은 사람은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거든요. 깨닫지 못하고 자꾸 원망하고 죽겠다라고 얘기하고 한숨 쉬는 사람들은 믿음이 잘 안 자라죠. 잘 안 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신가를 우리가 보면서 그 다스림의 역사 속에 우리를 불리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보람된 일을 해나간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자긍심 있고 야 진짜 멋지다 우리 하나님 날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를 사용하신다 이것이 경험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축복해 줄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 안에 믿음으로 꽉 차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속에서 그 일에 동참하는 부르심을 받고 아멘!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성경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는 유월절과 출애굽 사건이 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저는 참 대단한 통찰력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말씀하시는 때가 왔어요. 저는요 요즘에 정말 실감나요. 이게 지금 때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많은 종들 통해서 말씀을 막 전해요. 이게 옛날하고 정말 다른 때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요한계시록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거기는요 구원의 완성의 이야기인 겁니다. 구원의 완성.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완성의 이야기가 들어갔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완성 얘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유월절의 피가 십자가의 흘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예수 믿게 하셔서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거죠.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세상 나라들이 무슨 얼굴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먹으려고 하고,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고 잡아먹으려고 하면서 힘을 막 발휘할 때,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서 짜자잔 나타나가지고요 한 방에 다 그냥 깨뜨려버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공중에 휴거하게 하고 이스라엘 주께 돌아오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건설되면서, 그렇게 참소하고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기는 모든 마귀들은 모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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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면서 천년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돌아오는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알리아 운동이 벌써 1948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운동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길을 쓰고 자기 나라로 들어갑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들어갑니다.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의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역사는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흘러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꼭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살면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나기를 돌아보면서 정말 믿음을 일깨우기를 원합니다. 정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만하면 됐다.